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때만 해도 야 이거는 혁신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혁신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 또 세계 유수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아 이건 또 뭔가 하는 낯선 기술들을 요즘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요. 스마트폰 활용하는데도 매번 공부가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기술들은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까? 또 스마트폰이 바꾸는 미래의 세상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손경제 초대석에 뉴미디어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메디아트의 강정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계속 공부해야 되겠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쓰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깔려있는 앱도 다르고 그래서요. 본인도 스스로 공부를 하시죠? 하셔야 네, 되죠?
그럼요. 요즘은 1년, 2년 잠깐 쉬면 세상 다 변해 있어서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공부 네, 흐름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이 기술에 맞춰서 시장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의 소비 습관도 변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모든 이런 혁신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죠.
요즘 주목하는 기술들 뭐 꼭 스마트폰과 연결 뭐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어떤 거 좀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예, 이미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페닉스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시험 운행되고 있고요. 가장 꿈에 우리가 그렸던 만화 속에서 상상했고 영화 속에서 상상했던 스스로 움직이는 이러한 자동차가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혁신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공지능들이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서비스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서비스라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들의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구글 검색에 네이버 검색에 다 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점 서비스의 퀄리티들이 품질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뭐 예를 들면 SNS.
네,는
인공지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는 모르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사진들이 어떤 컨텐츠가 어떤 순서대로 보이는가 다 이거 인공지능 가장 세계적으로 똑똑한 인공지능 학자들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피로감을 줄여줘야 되고
네,
광고를 적절하게 노출해가지고 광고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뛰어난 인공지능 학자들이 결합해서 이 부분의 흐름들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10초라도 5초라도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고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지능 학자를 집어있는 거고 소비자는 소비자에서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 만족도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친구들이 올린 글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거나
네,
아니면 랜덤으로 그냥 알아서 보여주거나
파도타기
예,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네,
이제는 보여주는 게 느낌으로는 그냥 아무거나 알아서 보여주는구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네.
치밀하게
네,
이 친구가 어제 검색했던 게 이런 거면 요거와 관련된 게 있으면
그렇죠,
요거 먼저 보여주고
어떤 패턴의 사진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러브를 하트를 치는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하고 상호간에 한 번씩 해줬는가도 분석하게 되고 또 이것이 올라왔던 시간대는 어떤지 이 사람이 로그인하고 이 앱을 키는 시간대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합니다. 정밀하게 계산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뉴스피드 알고리즘 또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고도로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제품 중에 저는 요즘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피커?
네, 맞습니다.
신통하더군요.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날씨를 제법 알려주고.
네,
매일 덥기만 합니다만.
네.
예.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갔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음파라는 것들이 가지각색으로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파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흔히 말하는 딥러닝. 우리가 알파고에서 봤던 딥러닝이 그 음파를 이미지로 분석을 해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정확도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70% 수준의 정확도가 요즘은 98%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마다 차별은 있어서 영어의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아, 그럼 날씨가 어때? 그러면 그 음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음파를 갖다가 이미지로 전환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텍스트로 전환합니다. 전환하는 거죠. 이른바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인데요. 네. 이 기술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 거군요.
그렇죠. 2016년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서 지금 2년 사이에 네. 빠른 속도로 진화되면서 인식률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음성 자체를 인식해서.
그렇죠. 음파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많은 기술이 있었지만 한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무엇인가 저기에 나와 대화하고 있는 로봇. 머신이 기계가 나랑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이스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밑에 들어가 있는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술을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아니죠. 소비자는 무언가 대화 파트너가 저기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사이보그라든지 알겠어요. 이러한 머신, 기계 이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지만 기초 기술이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 예를 들면 8천 개의 질문, 8만 개의 질문을 다 뽑아놨어요.
미리?
다 미리 뽑아놓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인지한 그 텍스트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답을 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의 의도, 문맥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실험 연구 단계는 있지만 이것이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을 많이 뽑아놨느냐.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진화하고 있는 것이 할아버지가 질문했느냐
네.
또는 손녀가 질문했느냐 이러한 나이대 음파를 분석을 해서 아 이런 사람이 질문을 했으면 똑같이 저희 아버님 팔순이 되신 저희 아버님이 코끼리가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제 조카가 코끼리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에서는 문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답도 다르게 해줘야
답도
된다.
답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답이 같은 거죠. 요즘은 답을 좀 다르게 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똑똑해진다면
네.
지금은 한 5만 개 정도 예상 질문이 들어있다면
네.
앞으로는 한 50만 개, 500만 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냥?
그렇죠. 늘어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기술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지금까지 여섯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질문의 역사를 보는 거죠. 질문의 역사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 강정수는 좀 멍청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답변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어. 강정수는 나를 갖고 놀려고 장난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봐야지. 강정수는 정말로 일반적인 정말 질문이 많은 사람 같아. 그러면 조금은 지식인이라든지 위키페디아라든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의 의도와 패턴들, 역사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답변만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다양한 변수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이용자가 느끼기에는 정말 내 친구 같은.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집에 오면
네.
알렉사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숙제를 해야 되는
만든 그 그렇죠. 인공지능 스피커죠.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불러가지고 또는 선생님처럼 불러서 오늘 숙제가 뭔데? 야 이거 답이 뭐야? 이런 식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벌써 친한 친구처럼
네.
과외 선생님처럼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뭔가 답이 안에 있구나 싶었던 게 무슨 스피커야 사랑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답을 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미리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제가 내일 또 한 번 그런 스피커야 오늘도 사랑해 그러면 같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루가 지났지만 마음이 변하시진 않으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준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을 하는 거에도 심리학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심리학자들과 예를 들면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도 심리학 논문이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또는 이용자가 질문했는데 모르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네. 꼭 또 죄송합니다를 붙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미국의 알렉사 같은 경우는 I'm learning. 나 배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물론 어떤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네.
이런 식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또 연구학자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계 스스로만 인공지능이 뭐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듯이 스스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네. 계속해서 교류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조절하면서 지나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 큰 비즈니스가 이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점점 좋아지니까 이용자들이 붙으면서 서비스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친구는 그럼 나중에는 그 전문가들이 다 빠져도 알아서 진화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붙어줘야 돼요?
이걸 이제 자기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셀프러닝. 아직까지는 자기학습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 언젠가는 뭐 못할 건 없겠죠.
예. 예.
워낙 진화의 속도가 빠르니까요.
예. 그래서 경험해 본 분들은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경험해 본 분들은 신기하긴 하다. 재밌네라는 느낌까지는 누구나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밌긴 한데 이걸 어디다 써먹나? 라는 생각도 바로 듭니다.
보통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핸즈프리.
네.
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통계나 유럽에서의 통계를 보면 주로 이제 부엌.
네.
거기서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이거 다음에 멀려야 되지? 올리브오일이 떨어졌네? 그러면은 알렉사 얘기하거든요. 그거 장바구니에 여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부엌이나 키친 또는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지? 나한테 오늘 메일이 뭐지? 좀 이렇게 바로 일어나자마자 물론 스마트폰을 참는 게 저희의 본능이 되어 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는 공간 또는 운전하다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도 쓰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헬멧에 이 인공지능 보이스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무엇을 올려주세요? 물어본다든지. 이 나사에 맞는 볼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지 해서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었고요.
네.
지금 이런 핸즈프리 상황, 손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유용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텍스트로 검색을 하고 직접 해야 됐을 텐데
네, 네.
내가 검색하는 의도 정도는 이제 이 친구가 대충 알아맞힐 수
그렇죠.
있는 수준이
문맥적인
됐으니까.
거. 네.
그럼 이제 집에서 저희가 라디오를 아침에 켜고
네.
주파수는 뭐 맞춰놨다고 치든가 아니면 또 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라디오 좀 켜봐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디오를 켜봐도 있지만 특정 어떤 손에 잡히는 경제를 틀어줘라고 얘기하겠죠. 사람들은 채널을 바꾼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을 호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네.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네.
라디오 좀 켜봐 그랬는데
네.
이 친구는 왜 이렇게라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라디오를 듣는 공간이 현재는 자동 운전 중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네.
또는 업을 하시면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과 함께 병행하는 데서 많이 듣는다고 한다라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이렇게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라는 것들이 운영체계라는 것들이 스마트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에도 운영체계가 들어가게 되고 운영체계가 들어가면 여기에 반드시 음성으로 컨트롤링할 수 있는 보이스 컨트롤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윈도우즈라든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친구가 알아서 골라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대한 희망사항과 요청, 지금 라디오 좀 틀어봐 하면 제가 과거에 즐겨 들었던 거. 예를 들면은 과거에 A라는 프로그램을 듣다가 금방 끊어요. 근데 B는 쭉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B부터 먼저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인공지능은 저의 과거의 행동을 분석해서 지금 현재 미래의 행위를 추천하는 것이지 갑자기 갑툭튀로 나와가지고 자 이거 들어. 너 이거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의 습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지금 라디오 틀어줘 하더라도 너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스 인공지능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기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기계 언어를 배워왔습니다. 사실 마우스도 기계 언어고
네.
이 자판도 기계 언어고 우리가 문자를 입력하는 것도 기계 언어거든요. 근데 지금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기계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기계가 지금까지는 인간이 기계 언어를 배워서 기계와 대화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배워서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의 과거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고 기억하고 하려고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추천을 하려고 하는
네.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허. 대개는 이쯤 나오면 항상 받는 질문이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녀석인데
네.
나의 각종 프라이버시,
그렇죠.
개인정보,
네.
나의 취향 이런 것들 이 친구가 다 알게 되면 얘가 이걸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인류가 진화하면서 겪게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성과 개인정보는 반비례 합니다. 편의성이 좋아지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저희 데이터를 줘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알아야 저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예.
서로 연인들이 사귀더라도 서로 잘 알아야 서로에게 잘 배려를 합니다.
네.
모르고서는 어떻게 배려를 해요. 완전히 이상한 행동만 하게 되고 거친 행동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를 잘 알아야 기계가 저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아, 난 안 주겠어. 그냥 불편함을 감수할래. 난 자동차도 안 타고 산에 가서 살래.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우려가 없으신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풀 수 없는 숙제일 수도 있고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켜 있거든요. 언제 자기를 불러줄 줄 모르니까
예.
스피커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거죠. 제가 자기 불러지도 않았는데 내 대화 다 듣고 있다든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거를 꺼놓는 기능이 있거든요. 너 완전히 듣지 마. 너 이제부터 귀머거리 해. 이렇게 꺼놓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슨 소리를 듣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평소에도 듣고 있어요?
듣고 그럼? 있습니다.
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렉사 또는 클로바 이렇게 부를 때 자기가 이러면 주인님이 부르면
네.
빨리 듣고 와야 되잖아요. 항상 귀를 열고 있는 거죠. 주인님이 언제 부르시나.
그렇긴 한데.
주인님이 안 불러도 주인님이 하는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개인정보의 이슈가 있습니다.
알렉사라고 부르는 거는 반드시 네가 반응해라라고 하니까 이름을 꼭 불러주겠죠.
네.
그때 예야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클로바 그럼 알아들어야 되니까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거 부르기 전에는 나는 자고 있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이전에도 이 녀석이
활성화되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듣고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네.
우리는 그걸 전송하지 않고 그 기계 내에서 처리한다. 저장하지는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부르기 전에 야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은데 뭐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러 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우선 다 듣고는 있어요. 다 듣고는 있는데요.
왜 듣고 있어요 그걸?
그걸 듣지 않으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요.
아니 알렉사 하기 전에는 안 듣고 비서가 다 듣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듣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아니면 버튼을 클릭해서 스피커까지 걸어가가지고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흔히 말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활성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말이 알렉사고.
네.
클로바라는 이것이 활성화. 너 이제 기계에 작동해. 너 나랑 이제 대화해. 라고 하는 예. 건데 이 얘기를 듣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 질문은 준비하고 있어야 알렉사라고 부를 때 아, 알렉사라고 했으니까 반응해야 되겠구나.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이런 거는 혼잣말 하시는 거니까 내가 반응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듣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듣고는 있는데 본인들 업체 말로는 네. 기록하고 있지 않다. 저장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진짜로 저장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오늘 저녁에 어디 영화 보러 갈까라고 하면 아, 이 주인님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영화를 추천할 준비를 해야지. 뭐 이런 준비를 속으로 하는지
네.
아니면 알렉사라고 아직도 안 부르고 있으니까.
공식 입장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는지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굳이 뭘 듣고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뭐 그리 나쁘겠는가라는 생각이시네요.
나쁘겠는 것보다는 그 소비자의 저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똑똑해지지는 않거든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는요.
네.
그러면 내 거하고 대표님 거하고
네.
서로 학습 내용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날 우리가 스피커를 교환하면
네.
이 친구들만 헷갈려하거나 혹은 다른 걸 주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두가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을수록 종합 분석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더 똑똑한 거죠. 그래서 스피커가 보다 많이 확산될수록 보다 많은 다양한 언어층에서 사용할수록 훨씬 더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진화되고 있고 바로 다르게 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기업체들이 지금 기술을 진화시키는 방향은 다르게 반응하겠다.
네.
이런 목표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면 결국은 사람들끼리 나눠야 되는 많은 대화들이나 혹은 일처리를 각자 갖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든 인공지능 어떤 기계들이 알아서 다 하고 결과만 줄 것 같아요.
궁극에 가서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각자 예를 들면 이른바 회장님들이 비서들을 하나씩 데리고 있으면
네.
결국 회장님들은 나중에 만나는 거고 알아서 비서들이 다 얘기하고 조율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뭔가를 찾고 싶을 때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달려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네.
요즘은 외부에도 잘 질문 안 하고 길 찾는 것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은 특히 그냥 자기가 찾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의 진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대신해 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오늘날 회사 안 갈 테니까 너 오늘 내가 회사에서 가서 할 일을 네가 다 해. 안 해주거든요, 스마트폰이. 인공지능도 아직까지 보이스 인공지능도 음성 인공지능 서비스도 그 정도까지 진화하지는 않고 있죠. 제가 스마트폰에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무슨 일을 더 하게 될까요?
우선은 지금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음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만 하다 보면 답답하고 멍청한 것 같고.
안 가르치고 포기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도 사용합니다. 저는 조카한테 한번 알렉사를 선물해 줬더니 처음 게임할 때처럼 흥분해가지고 한 3시간 갖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멍청한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고 뻔히 하는 날씨가 몇 시야, 몇 시야 뭐 사실 꼭 안 해도 되는 거 신기해서 한번 해보는 거 뭐 얘는 잘 안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기술도 진화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한국은 천지인 때문에 사실 음성 서비스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스마트폰에 입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영어 같은 걸로 입력을 해서 다시 중국어로 전환해야 되고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문맹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카톡할 때도 다 음성 메시지 보내고 검색할 때도 음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검색입니다. 그런데 문맹률이 높을수록.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머 중국, 인도, 브라질 가장 큰 시장인데 미래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각자의 손에 스마트폰 하나씩 달려있던 시대에서 각자의 손끝에 아니면 각자의 집안에 음성을 인식하는 일종의 뭐 별도의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도 있고 요즘은 이어폰 중에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시리라든지 구글을 호출할 수 있는 이어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있고 걸어다닐 때는 스마트폰한테 알렉사라고 부를 수 있고 헤이 구글 또는 클로바라고 부르면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하던 기능들을 이 이어폰에서 주로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스마트폰이 있고 차에 타면 자동차에도 알렉사가 있고 그래서 모든 곳곳에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고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허에도 보면은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피커는 가정용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개인용으로 들어올 때는 이어폰으로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스피커 시장에 자꾸 진출하는 다양한 업체들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네이버, 다음 다 하나씩 만들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거가 이제 결국은 한 사람 한 업체가 대부분 장악하게 될 거라고.
뭐 한 업체까지는 아니지만 두세 개 업체로 정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이제 구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렉사를 갖고 있는 아마존 이 두 업체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그런데 여기 지지 않겠다고 해서 네이버라든지 토종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들 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중국 또한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한두 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수십 개가 있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방송국은 이게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항상 어려운 질문이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방송국하고 언론사에서 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다. 이제는 사람들이 공짜로 인터넷에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유료 앱을 구매해서 정기적으로 뭔가를 보겠구나.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거 진짜 구원자다 스마트폰은.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자 같았다가도 지금은 완전히 시장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고 거의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다들 구글 보고 있고 페이스북 보고 있고 네이버 보지 거기서 MBC 앱 켜가지고 보는 거는 직원들도 중에 수도 소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방송사들에게 득일까 손해일까 한다라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손해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배력이라는 것은 MBC를 보기 위해서는 MBC를 듣기 위해서는 MBC에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MBC를 보고 듣기 위해서 MBC를 오지 않고 네이버를 가면 될 수 있고 구글을 가면 될 수 있는 거고 내 스마트폰에서 또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걸 지상파로 보든 라디오로 전파로 받아서 보든 팟캐스트로 연결해서 보든 저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비서는 저에게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 어제 듣던 그것 좀 듣자 그러면.
들려주면 되는 거지. 그한테 혹시 지상파로 들으시겠습니까? 라디오 전파로 들으실래요? 인터넷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5G로 연결해 드릴까요? 이런 질문은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바를 결과치를 갖다 주는 거지 그 과정은 그는 생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와 MBC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또는 특정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의 접점들이 점점 왜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의 전략들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영국의 BBC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고 구글이나 아마존과 함께 협력적인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플랫폼은 그들에게 양보하고.
네. 플랫폼은 양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살아남겠다. 그동안 네. 열심히 만들어 온 노하우가 그, 있으니.
그렇죠. 이 컨텐츠에 기반해서 다른 서비스를 열어가겠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술로부터 100% 수용되지 못하거나 소외되신 분들은 연령에 의해서건 지식 수준에 의해서건 소득에 의해서건 이분들을 배려하는 전통적인 플랫폼 전략은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 제 조카만 해도 제 노트북 가서 보고 화면 이렇게 쓱 만져본 다음에 터치 안 되니까 고장났네 하면서 가거든요. 그들은 다른 세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은 보이스에 친숙해질 것이고 다른 형식에 친숙해지면 그들에게 우리의 콘텐츠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반드시 방문 안 하면 우리 콘텐츠 못 봐. 이걸로는 승부 보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협력의 모델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방송국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사실은 TV를 보는 방법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네.
TV 자체가 그냥 화면일 뿐이지 무슨 그게 채널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래서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메디아티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